어떤 그 짐이 있었습니다. 그 피트니스 센터죠.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그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이제 피트니스라고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관장이 계셨습니다. 근데 보통 체육관 관장 그러면은 다들 몸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거기서 매일같이 운동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관장이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 관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는 사람에게 천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방법이 뭐냐면은 그 이제 체육관 주인이 관장이 레몬을 가져다가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손으로 꽉 스퀴즈를 해가지고 내 집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꽉다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든지 도전자에게 줬을 때한 방울이라도 더 짜낼 수 있으면은 천불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전자들이 이제 막 왔습니다. 막 그중에는 그막 피트니스에서 막늘 운동하는 사람, 바디빌딩 하는 사람, 또 이렇게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런 컨스트럭션 인부, 또뭐 심지어 운동선수 와가지고 했는데 워낙 관장님이 이게 다 그냥 짜내니까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아무리 힘을 줘봐야 한 방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천불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 하루는 좀 날씬하고 양복을 딱 갖춰 입은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웬 사람인데 여기 양복 입고 와서 이렇게 하나. 이거 호기심으로 봤는데 이제 관장님이 쫙 짜고 건네줬더니 그걸 받고는 쫙 짜는데 한 방울도 아니고 다섯 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던 다른 사람들도 놀랐지만 관장이 더 놀랐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무술의 그 숨겨진 고수입니까? 아니면 무슨 과학자입니까? 과학적인 무슨 원리로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 저는 IRS 직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하이 유머를 이해 못하시면 이게 무슨 얘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미국식 유머입니다. 예, 한국으로 치면 세무서 직원이죠. IRS 직원이 짜면은 예, 다섯 방울 또 나오는 것이 그 레몬입니다. 얼마 전에가 우리 세금 마감 날이었는데 뭐 다들 아마 고생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고생하는 분들이 있죠. 예, IRS 직원들 한 푼이라도 더 짜내려고 열심히 또 근무들을 하셨겠죠. 지금도 이제 세무소 직원 그러면은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나쁜 이미지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죄인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그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죠. 세리나 창녀 그렇습니다. 창녀는 몸을 파는 사람이라면 세리는 양심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봤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나라에 바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쥐어 짜고 구워 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 사람은 배신자고 매국노고 악독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비춰졌죠. 게다가 그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권력하고 또 결탁하거나 또 다른 제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혹하게 구는 또 그러면서 자기의 오히려 일속을 챙기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종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참 좋아해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막 몰려들고요. 또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렇게 좋아요.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밥도 먹으시고 막 그랬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도 받으시고 비판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이나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에게 와가지고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막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그 죄의 수치감에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막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판단해서 벌 주고 쫓아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그 비치는 빛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막 자책감에 막 수치심에 막 몸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밝히 드러나지만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이상하게 저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저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이 달라질 것 같고 왠지 지금 나는 이렇게 한심하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저분은 나를 받아줄 것 같고 품어줄 것 같고 도망쳐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뛰쳐들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의 대명사 같이 된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막 그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 보려고 막 끌리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까지 배상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요 진정한 복음을 듣고 경험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 막 좋아합니까? 우리랑 같이 있으면 막 참 편해합니까? 이상하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면 힘을 얻습니까? 자기의 그런 고민이나 자기의 죄나 자기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막 털어놓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대로 살고 있는가? 또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그 바리새인과 또 세리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매우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매국노와 비슷한 사람이죠. 치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기 배 좀 이렇게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엄청나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뭐 생활적인 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리시는 결론은 누가 더 옳다고 보셨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세리를 더 의롭다고,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사람이 했던 기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이렇게 말들을 보면요, 정말 기도같이 기도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길게 했죠. 몇 마디를 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살려봤거든요. 단어로 한번 살려봤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바리새인은 25인가 26마디 그 단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몇 단어인지 아세요? 딱 다섯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한다고 들으시고 아주 멋있는 말을 사용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죠. 거기에 담겨 있는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기준이나 자세가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겠죠. 제일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그 이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는 기도죠. 근데 감사하는 이유와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난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즘 이제 뉴스에 보면은 계속 그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면서 뭐 각계각층에서 여러 감추어진 그런 케이스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젠가 오늘은 뭐 봤더니 뭐 36년 전에 있었던 일도 이제 들춰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중에는 이 운동의 편승에서 불의하고 부당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이들의 소리에 드디어 이제 귀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단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한정 지을 수도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영향력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고 또 조종하고 사용하고 억압하는 경우 모든 경우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꽁꽁 감추고 혼자서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아픔들 꼭 뭐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이야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것처럼 저도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100% 하지는 못하고 뭐 실수할 때도 많고 부족할 때도 많지만 적어도 제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윽박 찌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컨트롤하지 않더라고요. 머니퓰레이트 하지 않더라고요. 조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 한번 쫙 열고 뭐 정말 죄 짓는 사람 있으면은 뭐 정말 뭐 번개야 한번 쳐라 해서 한번 딱 쳐가지고 죽여주고 저 봤지? 까불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아 그거 보고 조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좀 극단적인 뭐 허무맹랑한 예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정말 인티미데이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탁탁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겁을 줘가지고 혹은 당근을 좀 줘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참아주시고 물론 사랑으로 진리로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채찍을 드실 때도 있습니다.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시고 항상 사랑이시고 항상 공이라서 제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대하면서 배우자를 대하면서 혹은 커스터머를 대하면서 이웃을 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걸 조종하고 매뉴플레이트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그게 돈이 됐든 지위가 됐든 역할이 됐든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힘이 됐든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걸 영어로 empower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워를 실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과 문제들이 특별히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들추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뿐 아니라 뭐 항상 보면은 목소리를 막 높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거의 두 가지 부류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나의 의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막 비판하는 거죠. 뭘 드러내고 싶다고요? 저 사람의 죄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렇지 않다는 나의 자기 의를 막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비슷하지만 반대 경우입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 먹긴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비난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죄 혹은 더 심한 죄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나? 두려운 거죠. 왜? 누군가 자기의 죄를 지적할까 봐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먼저 비난하는 거예요. 먼저 비판하는 겁니다.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너희 자신도 똑같은 죄에 빠질까 돌아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의 회복을 도와주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하는 이들 두 가지 뭐 어떤 케이스가 됐든지 둘 다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비판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덕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데 무엇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리를 보니까요.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준은 사람이었죠. 막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생각하는 거라면 바리새인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지난 주일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로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죠. 이걸 철저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설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반응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발견합니다. 내가 오직 그냥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꼬람대오로 서게 될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군요. 내 자신을 비로소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도 아니고 너무 가혹하게도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감사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요. 누군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 은혜를 바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진정 겸손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 나는 이런데 나 혼자의 힘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서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힘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걸 다 했더니 그래 잘 들었다 가서 죄값 치러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회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있었을 텐데요. 네. 바리새인의 기도에 회개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예스라고 대답할까요? 노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가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특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뭐 감사할 것밖에 없지 무슨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좀 떨어져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바리새인도 서서 따로 기도하고 세리도 저기 가서 혼자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둘 다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 그 동기나 이유가 다르죠. 바리새인은 잘난 체 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세리는 죄인인 자신이 부끄러워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 재미있게도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도 없지만 요청도 없습니다. 요구도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도합니다. 이거 간구합니다. 그것도 없어요. 왜? 아, 이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뭔가 필요해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구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전을 내려갈 때 이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이 성전에 와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그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떠난 것은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만 더 쌓고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만족, 교만, 남을 정죄하는 마음, 그런 것은 다 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갔죠.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자기의 의만 쌓고 성전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기의 불의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성전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죄인의 기도 아닙니까? 둘 다 죄인입니다. 한 죄인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자신의 죄됨을 알지 못하는 진짜 죄인이고 다른 한 죄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본문은요, 이 비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죠?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14절에서 내리는 결론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의로움에 대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것 또한 강청하는 기도의 본문으로 많이 이해하고 또 사용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왜? 그 하나님 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없고 나를 아시는 분도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없고 내 삶에 대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앞선 비유에서 이 재판장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뭐 내 자신을 자랑하고 의롭다고 막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 적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혹은 멸시하는. 아마도 지금 신문에 계속 보도되는 그 미투의 가해자들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 등장한 바리새인의 문제, 이 문제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죠.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다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낫니 못하니 따지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한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내 속내를 그대로 다 고백하면 하나님을 의식할 때 오게 되는 그 반응들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오히려 채움받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얼굴을 들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다른 이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은혜에 내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용납받고 용서받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내 의만 더 쌓여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아, 추악할 수 있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로 하여금 숨게 하거나 도망가게 하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나오게 되는, 안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막 놀다가 할머니가 정말 아끼시는 그릇을 그 남매인데 오빠가, 이제 남자애가 건드려서 깨뜨린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 여동생이 봤다. 이제 끝난 겁니다. 약점 잡힌 거죠. 아, 그다음부터 할머니가 보는데 얘가 이상한 겁니다. 뭐 이렇게 먹는데 뭐 아이스크림을 줘도 오빠 그거 다 먹을 거야?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그래? 눈빛 한번 주면은 아차 싶어가지고 아니야 내 것까지 먹어. 누가 좀 설거지 좀 할래? 할머니가 물어보면은 오빠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푹 쑤고 머리를 푹 쑤고 가서 막 설거지를 하고 밖에 나가서 놀 때도 막 가지고 노는 거죠. 막 부리는 겁니다. 참다 참다 못 참겠어 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힘드니까 오빠가 드디어 할머니한테 왔습니다. 자수를 한 거죠. 할머니, 사실은 내가 할머니 아끼시는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다. 그 깨뜨린 걸 내가 봤다 멀리서. 아, 근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동생한테 얼마까지 휘둘리는지 한번 내가 지켜본다고 이렇게 두고 보고 있었다. 저는 하나님이 약간 그런 할머니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만 우리 죄 가지고 막 벌벌벌 뛰면서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죄를 저질릴 수 있어? 너 정말 크게 혼나야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할머니 깨뜨렸어요. 그러면 아유 그래 조심하지 그랬니? 안 다쳤어? 하고 안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니까 막 거기에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막 거기서 시키는 대로 죄책감을 조금 찔러주면 그 죄책감 때문에 막 수치심을 조금 건드려주면 그 막 수치심에 막 두려운 마음을 조금 또 이렇게 던져주면 막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또 막 여기저기 막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아이가 된 거죠. 막 설거지도 하고 동생 챙겨주고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거짓된 의, 가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거는 이제 정말 회개를 해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시원함과 마음의 자유와 그 홀가분함과 그 아이가 얼마나 홀가분했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쓸데없는 거짓에 속아서 순간순간 그 충동대로 혹은 그 감정대로 이끌려 다니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e's the only way. He's the only way in tonight. Because of his suffering, because of what he endured, he was found worthy. And tonight, if you have not asked Jesus into your heart, if you have not accepted him, if you have not sold out everything for this thing of beauty, this thing that we sing about tonight, this voice that we get to live with, and this man that loves us, this father that loves us. If you can, you can't truly say, I have never asked, I've never given it all, I've heard of him, I've done it, but I haven't given it all. Tonight, if that's you tonight, then let's give it all tonight. Let's all pray together. Let's say Jesus. Let's all together say Jesus. I am a sinner. I always fall short of your standards. I'm in desperate need of your grace. Jesus, I ask you to come in. Like a river, come in to the depths of my heart tonight. Bring life to my heart like I never knew could exist. Purify me. Wash me. Make me white. Father, tonight we are found in your love. Say that again. Father, tonight we are found in your love. So just remember that. And as you struggle and as you endure your own things that you struggle with and that you are persevering, that maybe there's a plan in it. And maybe God's word is true and he says he uses all things for good for those that believe. And that something beautiful is going to become of your sufferings tonight. Become of your struggles tonight. Father, we thank you We thank you tonight that you're a good God, that you're a good God, that you're a good Father. We love you.